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신뢰 위반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면서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으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들 중 일부는 미사일조차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단거리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여길 때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에 배치합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구체적인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배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배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트리엇 포대 배치 발표는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미 해군 수송 상륙함인 USS 알링턴도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S 알링턴은 USS 포트 맥켄리를 대체하게 되며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게 된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미군은 이란과 중도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내 미군과 자산을 보호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납치된 4명의 민간인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군 당국은 자국 특수부대가 미 정보당국의 협조로 10일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대원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구출된 민간인은 2명이 프랑스 국적자며 나머지는 각각 미국과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출된 프랑스 국적자 2명은 지난주 서아프리카의 베냉에서 실종됐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관광 가이드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의 납치 사실을 파악한 뒤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질들의 성공적인 구출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구출된 한국 국적자가 40대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로 운송한 두 개의 해운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0일 각각 마셜제도와 리베리아에 본사를 둔 몬순 내비게이션과 세레니티 마리타임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부 세력에 원유를 운송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원유 공급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쿠바가 군사적 지원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받아들인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 나라들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쿠바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0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김 위원장이 지금 당장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뷰의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인 대회가 있죠. 미스 USA, 미스 틴 USA, 미스 아메리카. 자, 이 미인 대회들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들이 나란히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미인 대회의 시작은 19세기부터라는데요. 미국에서 대중화된 것은 192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은요, 미국에서 1970년에 처음 미인 대회에 참가를 했었고요. 1983년에 흑인 여성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회에 흑인 여성들이 최고의 왕관을 쓰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CNN, 더 힐 이렇게 주요 매체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됐는데요. 두 개의 대학교에서 세 개의 학위를 받고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28살 여성, 그리고 오페라 가수로서 어린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힘을 전하고 있는 25살 여성, 그리고 18살 가장 어린 미스 틴 1위 수상자는 흑인 여성 고유의 곱슬머리를 고수하고 무대 위에 섰는데요. 머리 모양을 바꿀 것을 권한 주변의 이야기보다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고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결과를 두고요. 미국의 흑인 역사 전문가는 흑인들의 아름다움이 미국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사실 미국의 미인 대회는 자체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수영복 심사를 없애고 여성을 상품화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인 여성의 미인 대회 석권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현실은 여전히 유럽식 백인 여성이 미의 기준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도 여전하지만 이런 변화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끝으로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밥 딜런이 부릅니다.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들어보시죠.
Well, it ain't no use sit and wonder why, baby. Even you don't know by now. And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y. It'll never do somehow. When your rooster crows at the break of dawn, Look out your window and I'll be gone. You're the reason I'm a-traveling on. But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And it ain't no use in the turning on your light, babe. The light I never knowed. And it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I'm on the dark side of the road. But I wish there was something you would do or say to try and make me change my mind and stay. But we never did too much talking anyway. But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Calling out my name, gal, like you never done before. And it ain't no use in calling out my name, gal, I can't hear you anymore. I'm a-thinking and a-wondering, walking down the road. I once loved a woman, a child, I'm told. I give her my heart, but she wanted my soul.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So long, honey, baby, where I'm bound, I can't tell.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y. So I just say fairly well. I ain't saying you treated me unkind. You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don't mind. You just kind of wasted my precious time. But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HB481. 미 동남부 조지아 주가 임신부의 뱃속에서 6주가 지난 생명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 HB481을 시행합니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이후로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 Heartbeat Bill 낙태법인데요. 이 법은 강간이나 태아의 건강으로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경찰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전제로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조지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비슷한 법이 올해 들어서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주에서 주지사가 서명해 법이 됐습니다만 일부 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부딪혔고 조지아주와 붙어있는 알라바마주 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개 주에서는 이 심장박동 낙태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가 서명하자 미국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례로부터 50년 동안 낙태 금지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매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헐리우드의 배우들도 단체로 성명을 내어 이 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의원도 이 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초강력 낙태법으로 알려진 심장 박동 낙태법,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의 서명으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캠프 주지사는 모든 조지아주 주민들이 위대한 국가에서 살고 있고 배우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면서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최초 인정했는데요. 당시 재소인과 검사 이름을 딴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큰 논쟁으로 이어졌고 미 정치권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쟁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졸젠스마. 이 졸젠스마란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만든 약의 이름입니다. 이 약은 주로 신생아들이 두 살을 넘기지 못하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400에서 500명이 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기는 신경근육질환인데요. 유전자 치료약은 유전자 단계에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서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고치는 궁극의 치료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졸젠스마는 임상 1상에서 뛰어난 약효를 보여서 미 FDA가 혁신치료제로 지정했으며 최근 3상 임상에서도 참여 환자 22명 가운데 21명, 즉 95%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의 값입니다. 한 번 투여하는데 200만 달러가 든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특효약이라고 해도 환자가 비용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은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데다 개발 비용이 다른 제품보다 많이 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병은 1891년 최초로 보고됐고요. 1995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대해 밝혀졌습니다. 병의 증상은 크게 팔, 다리의 심부건 반사 소실, 대칭성 근육 약화, 근 긴장 저하, 얼굴 근육 기능 저하, 혀 근육의 근육 수축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때문에 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뉴스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짚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따른 한국의 합참과 백악관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부가 지난 4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간으로 4일,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부터 9시 27분경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어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한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합참은 또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으며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3일 바로 백악관 성명으로 오늘 밤 북한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한국 당국이 발사체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합참은 최초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자 북한이 불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40분 정도 지나서 미사일 대신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이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수정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근데 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게 언젠가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호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네.
당시 북한은 화성 1호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후에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이것이 남북, 미북 대화로 이어지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해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도 관련된 뉴스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따른 미한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뿐 아니라 한국 청와대도 발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 협상을 제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외에도 북한의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계획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은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모습에선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방금 얘기했던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했는데요.
네.
백악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무방하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과 또 미국 정부 측 반응 봤는데요. 다음 기사도 바로 살펴보죠. 아무래도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뭐 역시 이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다음에 볼 기사는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위터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대단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종결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상당히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복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얘기입니다.
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면서 고위 참모진이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복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고한 직후 소식통에 이러한 전언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자, 오늘 독자의 선택은 뭐 북한 미사일 도발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기사 역시 관련 기사입니까?
네. 네 번째 기사 역시 미사일 도발 관련한 기사입니다.
네.
이에 관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아닌 미 의회의 반응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추가 제재 부과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미 국가안보에 분명하고 실제하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자신이 입안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아시아 안심법은 불량 정권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번에 리드 액트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리드 액트는 가드너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즈너 의원은 의회는 북한의 미치광이에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리드 액트 외에도 또 다른 법안이죠. 브링크 액트도 언급됐죠.
네, 맞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론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해 현재 상원 은행위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투미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다.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기사에 나온 미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입장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죠?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죠.
네.
이에 반해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대북 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외교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 내 의견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역사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했으며 또 윈윈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움직임은 현재의 공식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벤 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열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방향 외의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되 실무 협상을 통한 대화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조속히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벌써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기사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네.
김동현 기자입니다.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군 북부정구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6회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약 17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2곳, 또 전략 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정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만이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 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관련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군사 도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미 의회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또 중국이 유사시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현안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이었습니다. 오택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이슨 워커가 부릅니다. Down 들어보시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어가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미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 20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에 극적으로 진입해 미국행을 결정했고 이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300km 떨어진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따라 집세와 식비, 의료 혜택 등 기초 생계비를 지원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앤드류 조 씨는 직장 생활과 영어 공부에 여념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아침 뭐 4시에 기상해서 5시 반 이제 새벽 예배 또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 근무하고 3시에는 이제 또 학교 가고요. 학교가 3시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저녁 10시 돼 끝나요. 교회 가서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12시. 12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보통 12시 반 아니면 1시에 이제 자요.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이어 6시간에 걸쳐 검정고시 준비와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는데요. 이것이 2016년 앤드류 조 씨의 하루입니다. 크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지금의 직장을 잡기 전까지 조 씨는 시간제 일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고 번듯한 회사의 직원이 될 기회도 있었지만 위기도 겪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던 강도 사건 이후 재활치료 기간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다시 이삿짐을 푼 곳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였습니다.
버지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소개를 받았어요. ESL 운영하는 그 스쿨이나 그런 직업학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열려 있다.
이곳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전문 직업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기간 공부하면 전문직을 얻을 수 있다는 직업학교에서 냉방 장비를 수리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6개월간 공부하고요. 자격증 따고요. 에어컨디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름을 개수를 이제 체인지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시스템 이제 그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배웠던 첫 기술이죠.
지금은 교회 일과 검정고시 준비 이렇게 두 가지 일만 전념하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특별한 직업 없이 저녁에는 직업학교, 낮에는 시간제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한인 상점 일식 식당에서 생선 초밥 마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수시 섹션에서 이제 수시 롤을 마는 이제 그 헬퍼로.
어느 정도 실력이신가요? 1분에 몇 개 정도 수시를 마시나요?
1분에 몇 개? 한두 개, 세 개?
다행히 지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한인의 배려로 6개월 동안 집세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냉방시설 수리 기술 자격증을 딴 후 거처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인이 운영하는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됐어요. 보통 중고가 들어오거든요. 중고 냉장고 들어오면 이제 그 테스트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자격증 따시고 그렇게 또 직장을 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결론은 그랬구나. 미국에서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서 뭐 전문적인 그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 요즘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자격증과 꼭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1년 동안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임금도 최저 수준이었지만 부상 후 몸이 성치 않았던 그였기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보다 덜 받으신 거네.
덜 받은. 미국에서 최고의 낮은 월급 받았죠.
근데도 불만이 없으셨다고요?
네. 채용에서 써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저에게는 좋았죠. 좋았고 일단은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능력을 봐서 돈이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조 씨가 미국에서 경험한 일은 10가지가 넘습니다. 단순 노동에서 기술직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미국을 배워가고 있던 조 씨에게 또 한 번의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알게 됐던 조선족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준 변화만큼 커다란 변화가 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장보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친절한 말씨와 표정으로 교회 전도지를 돌리며 한인들의 바쁜 걸음을 잡는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방문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 딱 들어간 게 이제 쫙 전 세계 나라들의 깃발을 양쪽에 쫙 꼽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이제 같이 맨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북한 한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둘이 딱 놨어요.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북한 국기를 보는 순간 오랜만에 보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저는 국기를 다 보네. 북한 국기를 갖다 꼽아놓는데도 아무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역시 뭔가를 세계를 위해서 이제 선교 괜찮다 싶어서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됐죠.
러시아를 떠도는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던 10여 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 조 씨는 처음 방문한 교회의 선교 목표가 마음에 들어 이 교회의 교인이 됐고 몇 개월이 지나 교회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뭐 그 담임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이제 간증 수기를
지난 2011년 10년간의 러시아 사역을 적어놨던 수기를 읽어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조 씨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고 조 씨는 올해 초부터 정식으로 목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잡을 바꿔오셨었는데 다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러한 직업이 저는 저에게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016년은 앤드류 조 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해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무엇보다 자신이 꿈꿨던 기독교 사역자로 정식으로 일할 직장도 얻었고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또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권도 갖게 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뭐 여권이란 자체는 생각지도 못하죠. 외국에 나가는 사람 하나만 그것도 그 생활 통과할 때만 이제 내가 손에 한번 구경만 해본 정도. 북한의 여권은 이제 그랬는데 미국의 여권을 딱 쥐면서 아우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나한테 있구나. 근데 그냥 내가 그 여권을 받아서
내 테이블에 그냥 북한의 요건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예?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조 씨. 조 씨는 그리운 가족이 있는 곳이지만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북한 사람들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는 이 작은 수첩 하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를 알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북부군은 가끔씩 퇴각하는 남부군의 이동 대열을 공격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불쌍한 병사들을 더 늦기 전에 고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아무리 전공이 뛰어나도 막강한 산업력을 가진 북부로부터 남부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본관은 우리 군의 항복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귀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귀관과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1865년 4월, 4년간 계속된 참혹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윌머 맥클린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랜트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차림새는 북부군을 총지휘하는 군 지도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화와 바지는 흙투성이었고 푸른색의 외투는 더럽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갈색 코트에 붉은색 허리띠, 상아와 은으로 장식된 칼을 차고 있는 로버트 리 장군의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님, 예전에 멕시코에서 복무했을 때 우리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때도 장군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었는데 나는 항상 장군의 그 화려한 차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아마 당신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때 그랜트 장군을 만났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군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얼굴을 떠올려보려고 했었는데 장군의 어떤 모습도 생각나지가 않더군요.
뭐, 그도 그럴 겁니다. 내 차림새가 워낙 이렇다 보니 말이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님, 나는 우리가 만난 목적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에 대해 말해주시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앞서 편지에서 이미 다 전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모든 무기와 장비들은 몰수될 것이며 항복하는 장교와 병사들은 다시는 무장하지 말 것.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문서화해서 내가 서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항복 협정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체 남북은 무기와 대포, 공공재산은 북부에 넘기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차고 있는 칼을 바라본 다음 문서 작성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칼을 회수해서 이 거대한 장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항복 문서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남부군의 무기와 대포를 북부에 넘기지만 여기에는 말이나 개인 소지품 같은 장교들의 물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 법을 지키는 한 누구도 미국 정부에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작성한 항복 문서를 로버트 리 장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지금 알려주시죠.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기병들과 포병들도 각자 자기 소유의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장교들처럼 이 병사들도 자기 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에 적힌 조건들은 일반 병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교들만이 개인 소지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적힌 이 조항은 일반 병사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만나 멕시코에서 복무했던 얘기를 나누고 항복 문서를 작성할 때까지 로버트 리 장군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개인 물품 소지 문제를 두고 로버트 리 장군은 자제심을 잃고 감정이 흔들리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병사들이 개인 소지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나는 남부군 병사들이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장군의 병사들이 대부분 소작농이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농작물을 거두려면 말이 필요하겠군요. 이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문서에 쓰여진 조건들을 변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병사들은 모두 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내 장교들에게 지시해 놓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랜트 장군. 장군의 결정은 우리 병사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남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이번 싸움이 이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항복하고 나면 다른 모든 남부군들도 그 뒤를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항복 문서가 복사되고 있는 동안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방에 있던 다른 장교들에게 로버트 리 장군을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에게 남부군이 현재 1,000명의 북부군 병사들을 전쟁 포로로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다이더가 부릅니다. 땡큐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CU 9시부터는 VOE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